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인간들은 오랜 역사 동안 모순적인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바로 뭉침과 흩어짐, 이 두 가지죠. 우선 뭉침에 대해서 말해보자면은 중동 지역은 거대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유럽은 헬라, 로마 등의 단일 제국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유럽에서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유럽 전체의 거대한 단합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는 중국의 통일 제국, 우리나라의 삼국 통일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 등이 있습니다. 근대로 가면은 세계 열강의 식민지 사업이 있고 또 이른바 현대에 오면은 글로벌화된 문화와 세계 공용어 등을 통해서 온 지구가 서로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어서 뭉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뭉치는 목적은 생존과 보호 그리고 안정적인 삶과 발전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동시에 흩어지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크게는 국경이 다른 나라별로, 예를 들어 중국 내의 소수민족이나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 카탈루냐 독립운동처럼 민족별로, 나라의 그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전라도, 경상도처럼 그렇게 지역별로, 또 더 좁게는 마을별로, 가문별로, 혹은 마음에 품은 신념별로 대립하며 흩어집니다. 비록 현대의 양상을 제가 많이 예를 들었지만 흔한 역사치만 보아도 이 양상의 원인이 고대부터 이어진 다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 왕국의 대립, 그리고 중세부터 이어진 유럽의 산산조각난 그 복잡한 지도, 이것만 봐도 쉽게 파악이 되죠.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대립하고 또 일본의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흩어짐의 1차적 원인은 바로 언어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니 민족이 나눠지고 속한 국가가 달라지고 사는 지역이 달라지고 문화와 관습이 달라지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뜻하는 바가 달라진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 시작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인 말씀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 한 종류의 생각에서 비롯된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발음이나 문법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았기 때문에 서로 말해서 뜻이 모아졌습니다. 이런 신기한 시대에 살던 인류, 도대체 이 시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언제였는지 다음 구절인 2절과 또 오늘 본문의 앞장인 10장을 살필 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류할 곳을 찾아서 유목민처럼 동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르는 곳이 시날 평지다라고 합니다. 이 시날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앞에 10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 중에 첫 용사라고 일컬어진 인물인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시작된 위치로 바벨이라는 지역에 속한 땅이 바로 시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바벨을 의미하는데요. 훗날 바벨론으로 불리는 국가의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발음은 원래 그리스식 발음이고요. 히브리어와 중동식 바벨론 그 발음으로는 원래 바벨 똑같습니다. 다시 11장 2절로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찾은 곳이 시날 땅에 있는 평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비카라는 것인데 주로 골짜기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 평지라고 번역을 했는가 좀 의아하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카라는 골짜기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나라식의 그 지형에 있는 좁고 삭막한 개울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골짜기는 원래 중동지역에서 거대한 바위산들이 넓게 있으면은 그 사이에 위치한 평평하고 정말 그 안에서 전쟁을 수행해도 될 만큼 넓은 평야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항상 그런 골짜기뿐만 아니라 그냥 넓은 지역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단어로도 그 범위가 확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맥에서는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처럼 그 산투성이가 아니라 넓은 기름진 평야지대가 가득한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날 비카라는 이 곳은 그 기름지고 진흙투성이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를 일컫는 말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죠.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그 후손이 한참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홍수로 인해서 모든 문명의 흔적이 싹 사라지고 지구가 그야말로 리셋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 25절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벨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을 그때에 이 바벨타 사건이 일어나서 인류가 나눠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벨렉이 태어난 게 언제냐를 따져야 되는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셈의 족보 연대가 나오는데 홍수가 일어난 뒤에 고작 101년 가량 된 시기가 바로 이 벨렉이라는 인물이 태어난 때고 그 101년째밖에 안 된 해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인류가 나눠진 사건이 있었던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지 고작 101년 이거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9장 28절을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350년을 홍수 이후 더 살았으니까 홍수 이후 101년밖에 안 된 이 시기는 당연히 노아가 살아있던 시기죠. 노아가 아직 살 날이 200년이나 더 남은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인류가 언어가 하나고 또 그 마음에서 비롯된 말도 한 종류였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한마디로 서로 죽이 척척 맞아 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대한 일을 이런 유익을 위에 서서 도모합니다. 3절로 가면 그 계획을 서로 말하면서 독려하는데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공사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고대기에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적실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신할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건축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할 만한 큰 돌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흙이 강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든 겁니다. 이 방식은 벽돌이 진흙을 그 틀에 넣어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돌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쉽고 또 균일한 모양과 크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찍어내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화덕에 구우면은 아주 견고하고 또 기능성도 좋은 벽돌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벽돌을 고정시키고 또 방수 역할도 할 재료는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역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천연 아스팔트죠. 석유가 솟아나와서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끈적끈적한 상태로 변하고 그것을 갖다가 바르면은 마른 뒤에 아주 훌륭한 방수제와 또 접착제가 됩니다. 인간이 정말 놀라운 문명의 진보를 이 101년 만에 아무것도 없는 리셋된 지구의 상태에서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로 무엇을 만드나 했더니 4절의 답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과 그 안에 탑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메트로폴리스가 지닌 형태입니다. 대도시의 전형적인 형태인 거죠. 큰 성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읍 중앙에 높게 치솟은 탑, 그러니까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훗날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지은 바벨론 도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사업의 목적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은 더 바르게 번역하면은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또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자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을 존귀하게 하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였죠. 그 일을 성취하는 방식이 바로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뭉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다음은 흩어짐을 면하는 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짐을 면한 일과 뭉침은 서로 하나인데 이 뭉치기 운동은 창조 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과 명령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어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귀한 복이자 또 명령인 것을 거부하고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것을, 세련돼 보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인류는 이런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서로 한 언어로 한 말을 하며 계획을 실행합니다. 5절을 보면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실 수가 있는 분인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결코 방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죄와 그 문제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적극적으로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감찰자이신 거죠.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거나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아니하실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6절을 보면은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인류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온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피조물의 계획과 일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무한한 능력자가 그러실 리가 없죠. 이 말씀은 오히려 인간이 만약 그렇게 죄악을 일삼는 길을 하나님이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은 인간이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 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하신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인간이 설마 정말 영생할까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착각해서 속임을 받아서 그렇게 행했으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타락한 채로 놔둔다면은 분명히 이 인간은 어리석게 또 착각해서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열매 따먹어서 이렇게 됐으니 저 열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으면은 내가 영생할 수 있겠지라고 착각할 것이 뻔하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인류가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고 더 큰 타락과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신 것이죠. 바벨탑의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놔두면은 인류는 스스로 망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이루는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으신데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거만한 반역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로 가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사는 문자적으로 앞서 나왔던 인간들의 대사와 똑같은 모양입니다. 여기 자라는 집중을 요하는 추임새 그리고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언어 유희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무엇하자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실 현대의 많은 신학계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우리라는 표현을 고대 히브리 문화권에서 위엄 있는 존재의 뛰어남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그런 묘사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하늘 그리고 물 이런 웅장함이 남다르거나 혹은 그 수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요소들을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늘도 정말 직역을 하면 하늘들이고 물도 직역하면 물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역시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라는 복수의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했던 거죠. 만약 이러한 해석을 한다면 여호와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은 신적인 위엄성과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용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만 끝난다면 완전하지 못한 해석이 됩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새 위격 진심을 넌지시 가리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자체에서만 그 말을 바로 해버린다면 비약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 비춰서 본다면 우리는 이 사실이 구약에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넌지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봤을 때 그러합니다. 요한복음은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로 가셔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라고 아버지와 자신을 소개하시고 또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해서 이 함께하리라도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창세기를 해석하는 다른 학자들의 입장처럼 그저 신적 위엄을 나타내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복수형으로 묘사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라고 표현했어도 동사에서 단수형을 쓰면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단수형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위격이시고 또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우리가 함께하리라 라고 그렇게 복수형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나온 하나님의 우리가 가서 하자라는 이 대사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위엄성을 나타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타내되 더 나아가서 한 분 하나님의 새 위격 진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 신약의 해석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을 함께 봐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바벨탑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며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드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당대에 온 인류가 동원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시키는 자와 일을 수행하는 자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서로 언어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화덕에서 구운 벽돌을 실어 나를 공사 현장을 지시하고 있었던 감독관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자기가 지시한 위치로 가던 그 인부들이 멍하니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답답하게는 그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알아듣는 말 잘했던 사람이 왜 저기서 이상한 말을 하는가? 또 현장에 있는 동료들은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역청이 부족해서 자네 가서 저기 벽돌을 좀 붙일 역청을 좀 더 가져와 주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헤매다가 가져온 것은 벽돌 수리였습니다. 답답해서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게 되니까 온 사방에 혼란에 빠지고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겨우겨우 서로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8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절인 9절은 이 지역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의 언어는 언어상으로 볼 때 그곳에서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민족이 나눠져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존귀하고 위대해지고자 했던 이 교만은 여호와에 의해서 저지를 받고 무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심판이 그다지 강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무슨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땅이 꺼져서 거기로 누가 빠진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아니고 그저 언어가 혼잡해지고 민족이 나눠졌을 뿐이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약해 보일까? 엄청난 폐역인 것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이 약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의문은 우리가 이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노아의 대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전 지구를 멸하는 물의 심판이 있었는데 지금 이 타락을 벌하는 형식이 고작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흩어지는 것뿐이란 거죠.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약한가? 이런 의미를 들죠. 내가 혹시 바벨탑 사건을 너무 가볍게 치부하나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해하셨습니다. 그 가벼운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직후에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직후에 노아가 바친 제물을 흠양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행한 것 같은 그런 온 지구를 멸하는 홍수의 심판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큰 심판은 이제 앞으로 전에 행했던 것처럼 물의 심판은 없을 거란 거죠.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홍수로 멸하시긴 했지만 그 홍수 심판으로 죄인이 새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홍수 심판이 있었어도 함은 노아의 하체를 범했고 그것으로 정결하게 된 세상에서 노아가 발을 딛고 여호와께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도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홍수가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씻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온전해지려면 옛것을 멸하고 새것으로 거듭나는 새 창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타락 이후의 인간은 어려서부터 곧 날 때부터 이미 싹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홍수 같은 종류의 심판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심판으로는 인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홍수는 1차적으로 이루는 심판을 1차적으로 이루는 그 한 번의 작업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영원한 심판을 1차적으로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번으로 좋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듯이 노아의 홍수도 다시 일어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를 믿는 신자들 역시 원칙상은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바친 제물의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이 되지만 여전히 타락 이후에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계획은 홍수 이후의 인간들처럼 여전히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홍수 같은 종류의 심판을 죄가 행해질 때마다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불의 심판과 세례 그것을 통한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늘날에 오늘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의 흩어짐을 가볍게 벌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인류의 헌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 민족별로 흩어지게 하신 그 의도가 정확히 더 무엇이었는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주가 머무른 후에 이 동쪽으로 인간들이 이동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방주가 산에 머물렀다는 이 동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8장 4절에서는 방주가 산에 머물렀다라고 우리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물렀다는 안식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안식했다라는 말인데 산에서 안식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땅이 드러날 때 구원받은 백성이 방주가 안식한 그 산에서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라산, 터키 동부에 있는 그 산이었는데 그 산으로부터 지금 인류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이 동쪽은 훗날에 이스라엘이 범죄한 대가로서 포로로 잡혀간 방향하고도 일치합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동쪽 땅, 즉 바벨론이죠. 따라서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이 말은 간단한 그 치부를 받을 말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따르기를 거절하고 그 안식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갔다는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쪽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도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나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방향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쪽 입구를 두루두는 화염 칼과 구릅돌로 이제 막아놓으셨다는 말이 그것을 반영하죠. 동쪽 입구를 닫아두었으니 사람이 쫓겨난 방향은 당연히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란 방향은 구약에서 자주 사람의 죄악의 결과, 죄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자손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제 발로 나아갑니다. 날 때부터 타락 이후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 것이죠. 그런데 이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온 지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류가 왜 모이고자 했는가입니다. 한 군데 모여 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은 그 지방에 자원도 모자르고 모든 사람을 먹이고 입힐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텐데 왜 굳이 모였을까? 땅도 이렇게 넓은데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곳을 가서 살면 되지. 왜 굳이 한 군데 모여서 살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피조계가 인류에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인류가 사는 데에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라는 구절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이 말씀 때문에 땅은 정말로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농사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담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힘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힘든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인 노아의 후손들 역시 적은 인류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삶이 힘들었던 겁니다. 뭉쳐야 된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 많은 인력, 우리의 힘, 인간의 지혜가 머리도 하나보다 둘이 낫지 같이 뭉쳐서 한번 이 역경을 이겨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그 계획 속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정의가 없는 사회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인류가 한 지역에 모여 살면은 소산이 모든 사람들을 책임질 만큼 풍족히 조달되기 힘듭니다. 설령 그만큼 나온다 해도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그걸 그대로 시행할 리가 없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부유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여 사는 이 인류는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부유한 자들은 더 부를 쌓고 이웃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악한 삶을 심판하는 사람도 없고 바른 삶으로 이끌어줄 존재도 없고 이런 비극으로 치닫게 될 것이 뻔했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이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규탄된 바입니다. 너희가 어찌 사랑하지 않고 사느냐, 너희가 어찌 가난한 자를 핍박하느냐, 너희가 어찌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또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바벨탑 사건의 이 양상도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이었는지 보면 우리는 오늘 바벨탑 사건의 심판도 더 잘 와닿게 됩니다. 그러한 정의와 공의 없고 사랑 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형벌은 바로 천하 만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심판과 동일한 내용이죠. 천하 만국에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가 미리 경고했었고 또 그것을 이룬 것이 바로 선지서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흩으시리니라는 단어, 신명기에서 아까 제가 이 사건을 예언했다라고 말한 그 신명기에서는 이 흩으시리니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창세기에서 사용된 흩으실 것이다, 흩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언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의 심판, 이 흩어짐이란 결과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흩어지게 된 원인도 같고 또 주어진 그 흩어짐이란 심판도 같은 종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온 인류가 흩어져서 천하 만국에 언어도 다른 채 생각도 다른 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끝난 직후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흩어진 인류를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더 구체적으로 훗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즉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확대됩니다. 그 1차적 성취였던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이런 인류의 소망이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실패했고 자기들이 거룩하게 사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대신에 정말로 참된 이스라엘이요 참된 아브라함의 씨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자기 안에서 하나로 만드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신 것입니다. 마치 이 바벨탑의 흩어짐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어가 다른 온 민족 그리고 모든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 모두에게 구원과 소망과 하나됨의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또 한 말과 한 언어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이 잘 나타냅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갑자기 서로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오순절을 맞아서 천안 각국에서 모여있던 서로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인데 저들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면서 하나로 모여듭니다. 흩어졌던 민족이 하나로 모여듭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교회가 되어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이 없고 그저 인류의 생각과 그 인간의 지혜만으로 뭉치기 급급했던 인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여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고 나의 물건을 아무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로 하나 된 이 교회가 인간 세계, 즉 바벨탑의 세계와는 달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을 의지하고 바울, 베드로 혹은 또 아볼로 이런 인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파가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뿔뿔이 흩어집니다. 파당이 나뉘죠.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흩어짐을 면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이 땅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그러하죠. 항상 그래왔지만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혹은 지옥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속의 사상이 부익부 빈익빈이나 모든 불공정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임하는 재난, 질병, 사고 등의 어려움을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오염된 채로 작동하는 그 선함 비스무리한 것으로 해결해보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그래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그 답이 우리 인간 본성의 선함에 있다. 우리가 좀 더 선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바벨탑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명한 바를 떠나서 자기 판단과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과 행동은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려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말씀의 원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앉아계시는 그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이끌어올리십니다. 스스로 높아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티끌로 낮아져야 됩니다. 티끌로 낮아지면은 시편 8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부르십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인간을 가리켜 하나님이 너희가 신들이다.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그런 상태로 교회 밖으로 떠나기 싫고 또 주변의 이웃들, 지체들과 함께 뭉쳐서 따스한 연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인간적인 마음이나 공감 그리고 정서의 일치를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육신을 따르지 말고 각 지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하나의 성령으로 묶으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연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 역시 연약하고 이런 날 때부터 마음이 약한 자들임이 맞지만 그래도 주신 은혜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을 떠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시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실천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까지 여러분의 신분을 높이십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에 쌓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어려움, 질병, 재난, 고난, 가난, 내 마음의 힘듦 이런 것들을 나의 판단과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 하는 마음은 인간의 육신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창세기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얼마나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타락한 본성을 의지해서 재앙을 면하려 하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모였는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할 수 없고 또 죄악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연대하여 진리라는 하나의 언어와 진실이라는 하나의 말을 하면서 서로 의와 화평을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 형제 자매요 나의 혈육보다 더 가까운 서로의 그런 성도끼리의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상교회를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